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시험과 인내에 관한 확신에 찬 교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고난과 인내에 관한 깊은 공감과 감동을 자아내는 위로의 권면으로 마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은 간곡하고도 중심어린 교훈과 권면을 통해서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잘 인내하며 견디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허락하시게 될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해서 더없는 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확신의 가장 강력한 기초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놓여 있으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확고한 가장 강력한 신뢰의 방편이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기도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성품에 대한 전적이고도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 삶과 신앙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필요한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그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 그리고 그 중요성과 함께 기도하는 신자의 삶 자체가 가지는 그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매우 의미심장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는 그 관점을 다소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묻게 되면 일반적으로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분명한 약속이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이 강력한 사례에서도 지지가 되고 있듯이 신자가 어떤 육체적인 질병에 걸렸든지 간에 엘리야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주 힘써서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어떤 병이라도 다 치료될 수 있다라는 그 확고한 약속을 지금 이 말씀이 주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그런 기도를 통한 육체적 질병의 치료를 약속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몇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15절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 중반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라고 병과 관련된 용어가 세 군데 나옵니다. 16절에 나오는 병이 낫기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좀 병이라는 단어가 추가된 의역입니다. 원문대로 한다면 낫기를 위하여, 회복되기를 위하여라고 일반 동사로 쓰인 경우고요. 이제 14절과 15절에 있는 이 병든이라는 단어가 그야말로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처럼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우리말로 동일하게 번역됐지만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두 단어가 함께 조합이 돼서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가 너무도 분명한 것은 이 말씀들은 이 단어들은 본래 그 일차적 의미가 육체적 질병을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부수적인 의미로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이제 육체적 질병을 가르치는 용어로도 자주 사용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단어의 일차적인 의미는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 치료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우리 인간의 전 존재, 전 인격적인 차원에서 경험되는 좀 더 총괄적이고도 포괄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런 무기력함과 허약함, 그 영적인 연약함,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깊은 침체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라는 것이죠. 특별히 14절에서 병든 자로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는 신약 전체에서 33번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제 복음서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복음서와 그 사도행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주님과 사도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한 육체적 질병을 언급하는 용어로도 동원이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주님과 사도들이 치료했던 이 육체적 질병들은 그 치료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치료받은 사람들과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의 내면을 치료하고 그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준다는 그 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표면적인 증명으로서 드러나는 증거가 이제 외적인 치료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본질적인 의미를 잘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단어는 서신서에 들어와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과 관련을 맺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그 본래의 1차적 의미에 충실해서 육체적 질병보다는 존재론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연약함, 영적인 침체를 뜻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또 하나의 병든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단 두 번이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도 한 번 더 사용이 되는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그 신자의 삶이 고단한지에 대한 이해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그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피곤하여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병든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좀 더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적인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이고 더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연약함과 그 허약함을 치료하는 영적인 질병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좀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만약에 육체적 질병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실제적인 신자의 삶과 우리 교회의 그 사역에 적용할 때 굉장한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거의 이 말씀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과 말씀이 완전히 괴리가 되는 그런 모순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 치료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좀 있으면 치료가 되고 없으면 치료가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치료가 된다라는 단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더 심각한 내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15절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신실한 기도라는 겁니다. 진심 어린 아주 계속되는 아주 간절한 진심 어린 기도라는 뜻이고, 또 16절에도 끝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기서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자의 기도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하게 되면 이제 육체적인 질병이 반드시 낫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부터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백성문 집사님 소천하셨죠. 이제 45세 참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년 전에 그 대장암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처음 입원하셨을 때 제가 우연하게 참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처음 심방을 하게 됐고, 마지막 또 소천하기 사흘 전에 마지막 신방을 또 어떻게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과정을 통해서 물론 중간에 한 번 더 신방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이분 얘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분들의 많은 훌륭한 신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지만 이분처럼 그렇게 의연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끝,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그리고 마지막 임박한 그 죽음의 시점에서도 그의 얼굴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함께 신방했던 모든 군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의 동일한 고백이고 오히려 찾아간 사람보다는 그분보다는 찾아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왔다라는 것이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분이 참 힘들게 참 병 속에서 또 마지막 소천하기 시켜내는 그 뼈를 깎는 듯한 아주 힘든 고통 때문에 얼굴이 이그러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지극히 얼마나 마음에 큰 평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감동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렇게 신방을 했고 저뿐 아니라 다른 목사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은 작년에 그 장년부 회장까지 하셨고 뭐 성가대를 비롯해서 교사 하여튼 굉장히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참 굉장한 믿음의 열정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만큼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도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가대에서도 기도했을 것이고요 작년부는 매주 그분의 이름을 특정해서 간구했고 또 우리 권사회 권사님들도 끊임없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평안히 부르시길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능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이라도 일으켜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사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질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의 문제로만 국한시킨다면 저나 그 이로 해서 기도했던 분들이나 또 모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다 의인이 아닐 것이고 또한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이분에 대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얼마든지 앞으로도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신유의 은사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필연적인 치유를 가져오는 의인의 간구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가 이 말씀 앞에서 자신 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언 하건대 이 말씀이 육체적인 질병 치료에 관한 문제라면 아마도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은 이제 성경을 덮고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장로님들 당장 명예 퇴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은 우리만의 이 어려움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아마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어야 된다면 바울도 굉장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굉장한 당혹감과 난감함 속에서 괴로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그 치유가 통하지 않은 치유의 은사가 통하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고린도후서 12장 11절 9절부터 11절을 보시게 되면 자신에게 있던 그 난치병을 사역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간절히 세 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노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병약해진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참 곁에 두고 같이 긴밀하게 유대하면서 협조하면서 말씀 사역을 동역했던 귀한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함께 그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병상에 두고 자기 혼자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 괴로운 심정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게 되면 빌립보 성도들이 그 바울 사도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귀한 헌물을 헌금을 가지고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란 사람이 그리스에서 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최소한 1000km 이상 되는 그 먼 길을 육로로 이제 생명을 걸고 전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라 자기를 돕기 위해서 이제 사경에 이른 그 사람을 위해서 왜 바울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포기를 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막판에 참 결정적으로 정말 불쌍히 자신을 바울 자신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회복시켰다라고까지 고백을 하지요.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의 애제자, 자신의 정말 영적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이 디모데, 이 디모데의 그 위장병이 심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그 속병으로 괴로워하는 이 디모데, 사역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애제자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귀한 사역자를 위해서 왜 또 바울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았죠. 바울의 대책은 민간요법적인 처방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물만 쓰지 말고 포도주도 좀 써라. 많은 분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포도주도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런 맥락에서 쓰라고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바울로서도 이런 아주 그 괴로운 난감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언적으로 확언을 하고 있는 이 치유에 대한 문제라는 전제에서 지금 이 육체적인 질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육체적 질병 치료에 관한 약속으로 국한해서 그것을 한정적으로 단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다양하게 응용하는 기복주의자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는 이 현세적인 축복, 현세적인 형통과 부요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의 좋은 조건들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복주의자들로부터 우리는 아주 매서운 공격을 당하게 되고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즉 병을 치료해서 육체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그것을 치료받아야만 온전한 신앙이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제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왜 병 문제만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인생 문제가 다 딸려서 역시 같이 해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병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궁핍도 문제가 될 것이고 너무 가난해서 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이 사실이죠. 또한 너무도 참 비천한 지위에서 낮은 지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방해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인 소외와 고립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참 절의 고도와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반드시 기도하면 육체적인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그래서 더 활력 있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 나에게 돈이 없으니 돈을 주시면 내가 더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무 사람들에게 알려지질 않아서 제가 정말 일하는 데 힘듭니다. 좀 저를 유명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좀 그런 명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지만 내 지위가, 내 사회적 지위와 또 가정에서의 지위가 너무 참 보잘것없어서 가족들도 안 알아주고 사회에서도 나를 푸대접합니다. 제발 저를 특권 계급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식으로든 그 길을 허락해달라고 아마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요구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두고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 결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 질병 치료에 대한 확약이 아니라 참된 신자의 승리가 뭐냐, 참된 신자의 그 승리하는 삶과 신앙을 위해서는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 즉 영적인 깊은 무기력과 연약함과 침체를 치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다른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인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도움과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는 결코 혼자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경우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거의 그 상태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라는 이 한몸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의 협력과 기도와 도움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달려들어서 함께 씨름해야 하는 굉장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신앙의 그 승리, 진정한 신앙의 승리를 우리가 두고 생각을 한다면 육체적 질병의 치료 문제는 그렇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떤 병약함이나 또는 신체적 장애,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신자된 우리가 신자다운 삶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우리의 길을 방해하거나 우리의 길을 막아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백성문 집사님의 그 삶을 마지막을 볼 때에 죽음조차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의연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한 그 소망과 그 확신을 놓치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병이 전혀 방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이 질병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현실적인 많은 조건들이 불비하고 열악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하여금 더욱더 영적으로 분발하게 하고 영적인 신앙적인 생기와 활력을 더 강하게 부여해주는 그런 촉매제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사실을 여러 성도님들은 잘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뭐 개인적으로든 교회 공동체적으로든 이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 영적인 이 무서운 질병은 어떤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핍박이나 환난 이런 때보다도 모든 것이 넉넉하고 형통하던 때, 모든 것이 넘쳐 흐르고 풍요한 안정되고 그 평화가 참 물 흐르듯 하는 그런 아무 염려와 걱정이 없는 그런 안정기 때에 훨씬 개인적인 신앙이 부패하고 교회 공동체가 타락했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 본문은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기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고 치료되어야만 하는, 그리고 치료될 수 있는 매우 큰 문제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 공동체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섬김과 헌신을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시험과 고난에 맞서서 믿음으로 인내해가는 이 신자의 삶이 언제나 승승장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외형이 늘 사람들 앞에서 또 같은 신자들 앞에서도 내가 참 늘 생기 있고 능력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 신앙의 승리를 화려하게 내어 보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시종일관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며 잘 견디다가도 때로는 낙담하고 절망해서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절과 14절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과 병과 많은 인간적인 삶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육체적 질병이나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심대한, 너무도 큰 문제가 되는 영적인 절망과 침체 속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문제를 도저히 그 문제를 당한 당사자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는 이 절망적인 한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상황이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중대한 죄를 범한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바로 이와 같은 정말 누구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깊은 영적인 침체와 절망의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 바로 그때가 다른 성도들의, 다른 지체들의 도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실제적인 격려와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때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주된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14절에 나와 있는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물론 뭐 목사들을 포함한 그런 개념입니다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대표다,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중보적인 섬김과 기도, 어떤 형태로든 이 교회의 대표로서 장로님들이 가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관심과 지지 그리고 사랑의 나눔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또 청할 것이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할 것이란 말은 교회를 향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구하라라는 명령조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영적인 침체, 영적인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그런 의욕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조차 알리고다 쉽지 않은, 알리고조차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그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억지로라도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때는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교회에서 먼저 알고 찾아와서 교회에서 결정된 방침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필요한 영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함부로 그것을 거절하거나 피하거나 그것을 막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장로님들의 이 교회를 대표로한 이 신방이라는 것은, 이 방문은 주님 자신이 그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로서의 권위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야 같은 교회에 소속한 직분자들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분들의 방문과 권면과 기도가 주님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치르시는 귀한 놀라운 중보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의 진심 어린 그리고 신실한 섬김과 중보의 기도는 반드시 그리고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즉 영적으로 지치고 상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영혼들이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결과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참 건강하게 영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또한 아름다운 화해와 일치 속에서 거룩한 성숙을 참 누리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함께 만끽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중보기도 사역의 진정한 의미와 그 목적이 그 유명한 엘리야의 기도 사례를 통해서 명백하게 제시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바로 17절, 18절에 있는 엘리야에 대한 이 기록 자체도 오늘 본문이 육신적인 질병 치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기도한 것이 제시됩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후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갈멜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번 계속 기도한 그 엘리야의 모습만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7절에 그가 그 기도하기 전에 처음 가뭄이 시작될 때 가뭄을 일으키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확약하는 본문이라면 굳이 앞에 것은 뭐 갖다 놓지 않아도 뒤에 갈멜산에서 승리를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가뭄을 끝내는 억수 같은 비가 오게 한 그 기도응답만 얘기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왜 병의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엘리야의 이런 기도가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이 사례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어떤 병 치료에 대한 사례가 나와주면 훨씬 더 앞에 있는 근거를 삼기가 좋을 텐데, 엘리야의 이 기도는 병과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드린 기도거든요. 이스라엘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따라서 이 엘리야의 기도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엘리야의 기도는 그가 시작한 기도, 가뭄을 일으킨 기도나 가뭄을 끝낸 기도 그 자체가 어떤 응답을 얻었다라는 단편적인 그 내용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작과 그 끝 사이에 뭐가 벌어졌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뭄이 있었습니다. 가뭄만 있었습니까?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시작됐다 가뭄이 끝난 것으로 다 끝난 겁니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셔야죠. 열왕기상 22장을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합 치세 때 일어난 일인데, 아합이라고 하면 선지자들의 씨를 말린 사람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살해하고 다 목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다 개종을 시키고 거부하면 다 죽이는 그런 아주 피해 사력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악한 왕입니다.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이 아합 시대만큼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운 때가 없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두운 때,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했던 그때가 이 아합 시대였죠. 바로 그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3년 반에 가뭄을 주십시오. 그리고 막판에 다시 갈멜산에서의 승리 끝에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큰 변화가 생깁니다. 아합이 물러섭니다. 여호와 신앙을 허락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호와의 선지자라고는 입 밖에도 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선지자다라는 사람들이 공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6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물론 어용 선지자입니다. 관제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신앙을 허용하되 그것을 또 방해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거죠, 아합이. 그러나 여하튼 최소한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핍박과 반대와 고난이 있어도 그 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정말 열정과 헌신이 있다면 그래도 공개적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여호와 신앙을 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그 이스라엘이 변화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 3년 반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지켜볼 것은 이와 같은 엘리야의 사명 수행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왔던 엘리야의 그 활약이 결코 수월하거나 참 유쾌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뭄을 유발시킨 기도를 했던 그 당사자 본인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 들어가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떡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극적이고 굉장한 참 체험인 것 같죠? 즐거울 것 같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군요. 그 까마귀는 평생 이빨 한번 안 닦는 까마귀라고. 그 까마귀가 먹는 게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별로 유쾌한 음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시냇물마저 마르게 되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도 먼 길을 걸어서 먼 이방지역인 사르밧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의 거지 신세로 들어가서 한 가난한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입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에 관한 이 사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또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이고 희생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격려하고 치유하면서 돌보고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 사역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당한 수고와 불편을 각오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결과가 보장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대와 지금 상당한 비유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기도했던 3년 반의 가뭄이 이런 경제 불황의 형태로 온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으신가라는 암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느 구역 예배에 갔더니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제가 오기 전에 일이니까 모르겠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그러셨다더군요. 한동안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너무 먹고 처져가지고 너무 죄를 많이 짓는다. 우리 신앙인들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린다. 차라리 하나님 60년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답니다. 왜냐하면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죄는 짓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럼 그때 하셨던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 목사님한테 빨리 가셔서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한국교회 문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경건한 신앙인들도 그 기도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응답됐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한 같이 겪어야 될 이 문제가 기도한 사람은 제외시킬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문제라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는 널려 있고 정말 어떤 식으로든 긴급한 필요와 그 도움이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이 있지요. 우리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섬기는 그 부서와 그 사회 현장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실질적인 기도와 후원과 사랑의 나눔이 그리고 중부 기도의 사역이 필요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섬기고 세우고 영적으로 치유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코 쉽진 않지만 분명히 열매가 있고 분명한 약속이 있고 그로 인한 정말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세상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그분의 놀라운 위대한 구원 경륜을 이루시는데 그 개입하시는 손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와 같은 한 영혼을 세우고 침체된 무기력해진 한 영혼을 돕고 섬기며 또한 참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이 한국교회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 일에 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능력 있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남은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비밀들을 그 기적들을 우리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힘써 잘 감당케 하시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영혼들의 영적인 침체와 그 어려움을 참 지지하고 도와주고 그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치유되고 그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은혜의 거룩한 주의 은혜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주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